just might wash it down.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휴전이 7일 만에 종료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지난달 24일 양측 간 합의로 두 차례 연장됐던 일시 교전 중단을 전격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작전 중지를 위반했고 이에 더해 이스라엘 영토를 향해 발포했다며 이에 하마스 테러 조직에 대한 전투를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휴전 시한을 약 1시간 앞둔 이날 오전 6시경 가자지구 인근 이스라엘 지역에서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렸고 자국군 방공부대가 가자지구로부터 발사된 로켓을 요격하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로켓 발사와 관련해 하마스로부터 즉각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성명을 통해 전투 재개와 아울러 이스라엘 정부는 인질로 잡힌 국민의 석방과 하마스 제거, 그리고 가자지구가 이스라엘 주민에게 절대 위협이 되지 않도록 전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내무부와 팔레스타인 언론은 휴전이 끝난 뒤 이스라엘군의 공습과 폭격이 가자지구 남부 라파 지역을 포함한 곳곳을 강타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전날 카타르와 이집트의 중재하에 하마스가 억류한 인질 8명과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 수감자 30명에 대한 7번째 맞교환을 진행한 뒤 추가 휴전 연장을 협상 중이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스라엘 당국에 최근 가자지구에서 발생했던 대규모 민간인 피해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30일 이스라엘 텔라비브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등 이스라엘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난 뒤 기자회견을 갖고 가자지구 북부에서 목격했던 대규모 민간인 인명 손실과 주거 이동이 절대 남부에서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스라엘은 민간인 보호와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한 가자지구의 민간인 보호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요르단강 서안 중구 라말라로 이동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마무드 아바스 수반과도 회동했습니다.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블링컨 장관이 아바스 수반과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가속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서안지구 내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에 대한 극단주의 세력들의 폭력 행위를 비난하는 한편 서안지구 팔레스타인인들의 안보와 자유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아바스 수반에게 미국이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화를 위한 가시적 조치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계속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중국군 항공기 24대와 함정 6척이 타이완 인근에 대거 출연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이를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현지 시각 11월 30일 오전 6시부터 24시간 사이 중국군 항공기와 함정들이 타이완 주변에서 이같이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 가운데 젠10과 젠16 전투기 각각 6대와 2대, 윈8 대잠초계기와 윈9 전자전기 각각 1대를 포함한 12대의 항공기가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었거나 타이완 남서부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항적지도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타이완 해협 중간선은 중국과 타이완 간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과거 미국이 선언한 비공식 경계선입니다. 다만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타이완군은 상황을 주시하는 한편 공군기와 함정, 지상발사 미사일 체계에 대응을 제시했다고 타이완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패배할 경우 러시아의 다음 목표는 미국 등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국가들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1월 30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돕는 것은 스스로를 돕는 것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조 부족과 무기와 자금 부족으로 우크라이나가 회복에 실패하면 러시아가 나토 국가들을 침공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그때가 되면 미국은 어린이들까지 싸움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일 토요일 BOA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안수영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 북한 국적자 8명과 기관 한 곳을 전격 제재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대응해 위성 개발 등에 관련한 북한 사람들에 대한 독자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를 선전도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가 비판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모든 지역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9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7도에서 8도가 되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2m, 서해 앞바다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 북한 국적자 8명과 기관 한 곳을 전격 제재했습니다. 북한의 무기를 거래하고 해외에서 북한의 위장회사를 운영해온 개인 등이 대거 제재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북한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외 파트너와 협력해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수익 창출 활동과 미사일 관련 기술 조달 등 제재 회피를 용이하게 하는 해외의 북한 대표 8명을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지난 11월 21일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 정찰 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이라며 북한의 수익 창출과 물자 조달, 정보 수집 역량을 저해하고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 개발과 북한의 불법 무기 및 관련 물자 수출을 막기 위한 미국과 해외 파트너의 다각적인 노력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제재 조치는 한국과 일본, 호주 등 4개국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으로 발표됐습니다. 먼저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국적자 중 무기 거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인물은 대북 제재 대상 기업 청송연합의 이란 테헤란 주재원 강경일과 리성일, 중국 베이징 주재원 강평국입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 정찰총국이 통제하는 청송연합은 해상 군용 선박과 무기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라며 이란의 방위산업체의 기술과 무기를 공급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국영기업, 은행과 관련된 대리인, 개인을 통해 국제금융체계에 접근해 불법적인 금융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소재 조선무역은행의 수석대표 서명과 조선통일개발은행의 러시아 주재원 최은혁, 고려상업은행의 중국 주재원 장명철 등에 대한 제재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위장회사를 이용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재래식 무기 조달을 위한 자금을 이체했다고 해외자산통제실은 지적했습니다. 그 밖에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에 관여한 최성철과 임성순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 기관인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 그룹의 위장회사의 대표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날 기관으로 유일하게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곳은 북한 해킹 조직 킴수키입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킴수키가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인 정찰총국 산하기관으로 주로 스피어 피싱을 사용해 유럽과 일본, 러시아, 한국, 미국 등의 정부와 연구기관, 학술기관, 언론 종사자 등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북한 국적자 8명과 킴수키와 연계된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인 등이 이들과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미국 정부가 의미하는 미국인에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물론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 기업도 포함됩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 금융범죄 담당 차관은 보도자료에서 오늘 미국, 호주, 일본, 한국의 조치는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활동에 맞서기 위한 우리의 공동의지를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노동자와 자금 세탁업자, 사이버 스파이, 불법 자금 조달에 대한 북한의 활용은 계속해서 국제안보와 영내 우리의 동맹을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은 오늘 러시아와 중국, 이란, 그 외 다른 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북한인 8명과 북한 기관 한 곳을 제재했다며 이는 군사 정찰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북한의 지난 11월 21일 불법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발사가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했고 직접적으로 영내와 세계 안보를 훼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 호주를 포함한 4개국이 최초로 공동으로 제재 지정을 한 사실을 언급하며 미국의 제재 지정은 불법 조달과 수익 창출,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무기 확산 등 다양한 활동을 대상으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의 불법 활동을 지원하는 행위자를 계속 추적하고 동맹 파트너와 협력해 북한의 불안정한 미사일과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자금을 차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 조치는 올해 들어 11번째입니다. 또한 이틀 연속 북한을 겨냥한 조치를 내놓은 것이기도 합니다. 앞서 해외 자산 통제실은 29일 북한 해커들이 해킹 범죄 수익금을 세탁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가상화폐 믹스 업체 신바드를 제재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대응해 위성 개발 등에 관련한 북한 사람들에 대한 독자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해 위성 개발과 물자 조달, 탄도미사일 연구와 개발 등에 관여한 북한인 11명에게 독자 제재를 가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보를 위협하는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불법 활동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제재 대상엔 북한의 지난달 21일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와 이를 탑재한 운반 로켓 천리마 1형 발사를 주도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부국장인 리철주와 소속 인사 김인범, 고관영, 최명수 등 4명이 포함됐습니다. 또 룡성기계연합기업소 지배인 강선이 제재 목록에 올랐습니다. 룡성기계연합기업소는 북한 굴지의 기계 제작업체로 군수산업 연관성이 제기된 곳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이 위성 개발과 관련 물자 조달, 무기 개발 등에 관여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탄도미사일 연구와 개발, 운용에 참여한 김용환 727 연구소장과 최일환, 최명철 군수공업부 보부장, 그리고 김춘교 인민군 중장, 최병환 태성기계종합공장 지배인, 진수남 주 러시아 북한 대사관 무역서기관도 제재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미사일 연구개발 기관으로 알려진 727 연구소는 그간 북한 매체 등에 거의 이름이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진수남은 신규남이라는 이름도 사용하는 인물로 북한 국영보험회사인 조선민족보험총회사를 대리해 활동한 이력이 있으며 유럽연합 제재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이번 제재 대상 가운데 진수남을 제외한 10명은 한국이 세계에서 최초로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한국 국민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또는 기관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선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 없이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번 대북 독자 제재는 미국과 일본, 호주 등과 함께 이루어진 겁니다. 미한일 3국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9월에도 사전 공조를 통해 동시에 대북 제재를 발표한 적이 있지만 호주까지 함께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외교부는 호주가 처음으로 동참한 것은 북한의 거듭된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의지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선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북한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새로운 제재 부과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이런 우방국의 중첩적 독자 제재로 제재망을 촘촘히 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를 선전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가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무기 추구가 영내 안보를 위협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가 30일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정당성을 강변한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네이트 에반스 대변인은 이날 김 부부장 담화와 관련한 VOA 논평 요청에 그런 것들은 정당 방위가 아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이웃 국가들과 그 너머를 위협하는 것은 바로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추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외교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에반스 대변인은 또 북한의 수사로 판단컨대 북한이 안보리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안보리를 약화시키고 안보리를 자신의 선전을 퍼뜨리는 플랫폼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엔 사무총장과 대부분의 안보리 이사국들이 확인했듯 북한의 행동들은 여러 안보리 결의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30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낸 담화에서 유엔 안보리가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에 의해 주권 국가들의 자주권이 난폭하게 유린되고 극도의 이중 기준이 파렴치하게 적용되며 부정의와 강권이 난무하는 무법천지로 변질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와 관련해 지난 27일 소집된 유엔 안보리 회의를 비판하고 한반도에 핵 항공모함과 핵 잠수함 등 미국의 전략 자산을 전개한 것에 반발했습니다. 또 앞에서는 대화 타령을 늘어놓고 뒤에서는 군사력을 휘두르는 것이 미국이 선호하는 힘을 통한 평화라면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같이 준비되어야 하며 특히 대결에 더 철저히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한 대미 입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권국가의 자주권은 그 어떤 경우에도 협상 의제로 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우리가 미국과 마주 앉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대화 재개를 거부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27일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와 관련해 공개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안보리 차원의 대북규탄 성명이나 결의안 채택과 같은 구체적인 성과 없이 회의를 마쳤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에도 문제의 책임을 북한이 아닌 미국으로 돌린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진입니다.
북한의 9.19 남북군사합의 사실상 파기와 이에 대한 한국의 상응 조치가 긴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커티스 스케퍼로티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전망했습니다.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북한이 더 공격적으로 행동할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커티스 스케퍼로티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30일 9.19 군사합의를 둘러싼 최근 남북의 움직임들이 합의 발효 이후 보지 못한 수준의 긴장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육군 대장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 유엔사 사령관을 지낸 스케퍼로티 전 사령관은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주최 온라인 대담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What I think we're going to see is the North Koreans have already put in 10 posts. They brought in recoilless rifles, which is a heavier weapon.
스케퍼로티 전 사령관은 북한은 이미 감시초소를 복원했고 무반동총 같은 중화기를 배치했으며 비무장지대 내 경계를 다시 서기 시작했고 한국도 비무장지대 내 병력 재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양측 간 거리가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며 그곳에 어느 정도 긴장이 조성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스케퍼르티 전 사령관은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 구역 설정으로 비무장지대 DMZ를 따라 한국의 정찰 감시 역량이 떨어졌을 것이라면서도 비무장지대 주변에 배치했던 북한의 중화기를 뒤로 물리게 하는 효과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9.19 군사합의 이전에는 DMZ와 북방 한계선 NLL 주변에서 작은 교전들이 종종 일어났고 그 교전들은 아주 쉽게 더 큰 일로 번질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스케퍼르티 전 사령관은 9.19 군사합의 이후 한국군도 DMZ에서 더 물러난 곳에 병력을 배치하고 대신 DMZ에는 조기경보용으로 센서와 전자장비를 배치했다며 이러한 태세 전환이 한국에 실질적인 이점을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상황에 대한 반응을 균형 있게 유지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0일에 한국 정부는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 조치로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켰고 이에 북한은 23일 사실상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27일 북한군이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파괴한 비무장지대 DMZ 내 감시초소 GP에 병력과 장비를 다시 투입하고 감시소를 설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군 감시 장비로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27일 북한군 조치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한국군 GP 재가동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스케퍼로티 전 사령관은 현재 국제정세로 인해 북한이 더 공격적인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연합군 사령관을 지낸 스케퍼로티 전 사령관은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분쟁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that war has created an atmosphere where China and Russia has grown closer together. North Korea has benefited from that as well.
스케퍼루티 전 사령관은 전쟁으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가 더 가까워지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북한도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북한은 아마도 자신들이 더 공격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졌다고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제 긴장 완화나 관리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이 자신들의 일정에 맞춰 무기 개발을 공격적으로 진전시키는 데 더 집중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비록 낡았지만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러시아와도 관련 협의를 할 수 있다며 그들이 준비태세에 대해 무엇을 배울지가 가장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스케퍼롭티 전 사령관은 북한의 공격적인 무기 진전 수준에 대해 상당히 우려해야 한다며 북한은 과거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치명적인 미사일과 핵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위성을 쏘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한 동맹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스케퍼로지 전 사령관은 동맹 70주년을 맞은 올해 열린 미한 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고 캠프 데이비드에서 미한일 정상회의를 개최한 사실을 상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 양국이 계속해서 진전을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need to make sure that we're acting with a sense of urgency on what we agreed to in the Washington Declaration. You know, that was I really applaud that.
스케퍼루지 전 사령관은 워싱턴 선언에서 합의한 내용을 긴박감을 가지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며 그 선언을 높이 평가하지만 실제로 억지 효과를 높이고 효력을 확인하며 동맹의 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미한 동맹 간 지휘 통제부 간 통신과 데이터 전송을 개선하고 한국의 방공과 미사일 방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한일 3국 군사협력과 관련해서는 통신과 정보 교환, 데이터 교환을 통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3국을 방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다음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빅터차 CSIS 한국 석좌는 러시아가 북한에 정찰 위성 기술을 지원했다면 이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며 러시아의 대북 군사 기술 지원은 미국의 정책적인 딜레마를 제기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대북, 대러 추가 제재를 통해 협력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며 북한이 러시아 군사 기술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북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대북 제재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과의 협력과 관련해선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회의를 계기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 논의에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I don't get a clear sense from the administration in conversations that I've had post APEC summit that like this was, you know, I don't even know if this was a topic. I'm sure it was a topic of discussion.
에이펙 정상회담 이후 바이든 정부와 내가 나눈 대화에서 북한 문제에 진전이 있었다는 신호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미중 군사 협력, 펜타닐, 인공지능 AI에 대한 진전이 조금 있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차석자는 북러 기술 협력을 끊는 유일한 방법은 중국과의 협력뿐인 것 같다면서도 중국의 호응 여부는 여전히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수미테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보좌관도 이날 토론에서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매우 우려되는 발전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s also very concerning development because, you know, they have enhanced cooperation, right? They're going to provide signals intelligence.
테리 전 보좌관은 그들이 협력을 강화해 러시아가 북한의 신호 정보, 정보 원천, 분석, 민감한 기술 등을 제공할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북한의 위성과 미사일 프로그램 고도화를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완전히 무너졌다며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어떤 종류의 징벌적 조치도 지지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이 오늘 2일 발사하는 첫 군사정찰 위성의 성능은 북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고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정찰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한국의 첫 군사정찰 위성이 12월 2일 미국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미국의 우주개발업체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에 실려 발사될 예정입니다. 이번 위성 발사는 북한의 주요 전략 표적에 대한 감시 및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한국군이 지난 2018년부터 독자 정찰 위성을 자체 연구 개발하기 시작한 이른바 425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한국군은 독자 정찰 위성이 없어 대북 위성 정보를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고성능 영상 레이더 탑재 위성 SAR 4기와 전자광학, 적외선 탑재 위성 1기 등 총 5기의 정찰 위성을 오는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발사해 전력화한다는 계획을 진행해 왔습니다. 한국의 첫 정찰 위성은 초소형 SAR 영상 레이더로 위성에서 전자파를 지상 목표물에 발사한 뒤 반사돼 돌아오는 신호 데이터를 합성해 영상 데이터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SAR 위성은 전자광학 및 적외선 위성에 비해 선명도는 다소 떨어지지만 기상 조건이나 주야간에 관계없이 목표 지역을 효과적으로 정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한국 군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해장 정찰 위성은 가로세로 30에서 50cm 정도 수준의 해상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30cm의 해상도를 갖는다는 것은 수백 킬로미터 상공에서 지상에 있는 30cm 크기의 물체를 정확히 식별할 수 있다는 의미라면서 이는 군사적 효용성을 갖춘 훌륭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hat's pretty good imagery. It's, you know, it's probably close to about the best commercially available imagery.
미사일 전문가인 반 벤디펜 전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30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한국의 정찰 위성이 확보한 위성 사진 해상도는 과거 우주 선진국들이 운영하던 정찰 위성급이자 현존하는 상업용 위성 가운데 가장 고화질의 이미지와 비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이 운영하는 군사 정찰 위성에 비해서는 해상도가 다소 낮지만 한국이 북한의 시설과 차량, 활동 등에 대한 의미 있는 정보를 많이 수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향후 추가 군사정찰 위성을 계속 발사할 계획임을 밝힌 만큼 더 큰 규모의 높은 성능을 갖춘 위성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독일의 미사일 전문가인 마커스 실러 ST 애널리틱스 박사도 정찰 위성의 해상도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광학 장비를 탑재할 수 있는 위성의 크기에 달려 있다며 한국의 위성은 중형급으로 첫 정찰 위성 발사임을 감안한다면 훌륭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Probably it's good. If you compare to commercially available satellites, it's quite good.
특히 한국의 정찰 위성 해상도는 일반적 상업용 위성보다 훨씬 뛰어난 수준이며 우주개발 선진국 중 하나인 프랑스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정찰 위성 수준과 비슷하다면서 북한의 주요 시설의 움직임과 변화를 확인하기에는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에 따르면 오는 2025년까지 전력화할 예정인 5개의 정찰 위성은 각각 800kg급이며 13,500kg으로 초대형급인 미군 정찰 위성 키홀 등에 비하면 중간 정도의 크기입니다. 전문가들은 또 한국의 정찰 위성 발사가 성공한다면 북한이 얼마 전 우주 궤도에 올린 정찰 위성 만리경 1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군사적 효용성을 가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Now, the guess that I've made is that it's probably no better than 3 meters. So,
반 벤디펜 전 부차관보는 현재까지 알려진 북한의 기술 수준을 토대로 관측하면 만리경 1호의 해상도는 3m 수준을 넘지 못하는 반면 한국의 해상도는 30cm로 큰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이 북한 내부의 내밀한 활동과 차량 움직임 등을 정밀하게 파악할 때 북한은 시설과 병력의 유무, 군 자산의 집결 정도만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최소 1m 미만의 서브미터급 해상도를 갖춰야 군사 정찰 위성으로서 의미를 갖는 만큼 북한과 한국은 품질 측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 차를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첫 정찰 위성 발사를 통해 확실한 대북 감시 정찰 능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국이 정찰 감시 분야에서 북한의 단순 비교 우위가 아닌 비교 불가 수준의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량의 위성 확보와 미국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So it can only see a particular area for a few minutes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지구 궤도를 도는 위성의 특성상 한 개의 위성으로는 보통 1, 2주에 한 번씩 몇 분 동안만 특정 지역을 볼 수 있다면서 미국이 수십 개의 위성을 궤도에 올려 놓고 있는 것은 보다 완전한 범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향후 5개의 정찰 위성을 모두 발사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미국이 위성 공유를 통해 얼마나 메워주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현재 한국군이 발표한 425 사업에 따르면 정찰 위성 5기가 모두 궤도에 올라도 위성의 재방문 주기를 고려할 때 특정 지점을 평균 2시간 단위로 관측할 수 있어 2시간의 정찰 공백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군은 2028년부터 총 44기의 초소형 SAR 위성을 발사해 군집 형태로 운용하면서 재방문 주기를 줄여 5기의 중대형 위성 운용 시 발생하는 정찰 공백을 메우고 추가적으로 외국에서 위성을 대여하거나 지원받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첫 정찰 위성 발사에 성공한다면 확보된 정찰 감시 역량을 훨씬 더 능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점도 얻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this will be under South Korea's own control. It can decide what it is.
반벤드펜 전 부차관보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얻은 정보를 직접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모든 위성 정보를 동맹이나 상업용 위성에 의존했을 때와는 달리 훨씬 더 많은 제어권을 한국에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북 위성 정보는 많이 확보되고 중첩될수록 좋은 만큼 동맹국과 공유해 빈틈을 메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한국도 위성 정보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발돋움해 동맹과 윈윈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위성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국제사회의 지적에 대해 북한이 이중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는 데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일축했습니다. 게리 세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30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핵확산 금지 조약을 위반하면서 핵무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개발과 시험을 금지하는 여러 결의안을 채택한 것이라면서 위성을 쏘아올리는 데 사용된 기술은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된 것과 동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UN Security Council has passed a number of resolutions.
따라서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북한의 우주 발사나 위성 발사를 북한의 미사일 시험을 제한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한국 등은 자유롭게 우주 개발에 나서면서 왜 북한만 문제 삼느냐는 북한의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용도라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선한 의도로 이용될 수도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면서 북한이 우주 개발 목적으로 위성을 발사하는 것을 국제사회가 금지한 것은 그간 북한이 행한 잘못된 행동들의 후과이며 자업자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김여정 북한노동당 부부장은 30일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유엔 안보리가 지난 27일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 문제를 논의한 데 대해 극도의 이중 기준이 파렴치하게 적용되며 부정의와 강권이 난부하는 무법천지로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주된 위협은 북한의 주권적 권리 행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를 회방하고 억압하려는 미국의 강권과 전횡으로부터 초래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 국무부가 연례 국가별 테러 보고서를 공개하고 북한이 2017년 미국의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된 건 반복된 국제 테러 지원 행위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와 일본인 납치 등 북한의 과거 테러 범죄를 다시 조명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30일 2022 국가별 테러 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이 테러 지원국 명단에 오른 사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국무부는 각국의 테러 관련 현황을 분석한 연례 보고서의 북한 부분에서 북한은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에 관여해 1988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됐다며 이후 2008년 철저한 검토를 통해 법적으로 테러 지원국 해제 기준을 충족한다는 점이 확인돼 해제 조치가 취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17년 국무장관은 북한이 2008년 해제 조치를 받은 이후에도 국제 테러 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원해왔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테러 지원국 재지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과거 국제 테러 행위 지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데에도 실패했다며 1970년 일본 항공 피랍 사건에 연루된 4명의 일본 적군파 대원들이 계속해서 북한에 은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1970년대와 1980년대 북한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믿어지는 수많은 일본인의 생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2002년 이후 단 5명의 납북자만 일본으로 송환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는 국제사회에서 발생한 테러 추세와 미국의 대응 노력을 정리한 국가별 테러 보고서를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테러 지원국 명단에는 북한 외에도 쿠바, 이란, 시리아가 올랐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외교관으로 꼽히는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100세를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미국의 전주관리들은 그가 역사적 경험과 해안을 가진 뛰어난 외교관이었으며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고 회고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제56대 미국 국무장관을 역임하면서 중국의 개방과 미소긴장 완화를 이끌어내며 냉전 시대의 국제질서를 재편했다고 평가받아온 헨리 키신저 전 장관이 29일 별세했습니다. 키신저 전 장관의 국제정치 자문회사인 키신저 어소시에이츠는 이날 성명을 내고 그가 향년 100세를 일기로 미국 커네디컷주의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하버드대학 국제정치학 교수를 지내다 1969년 리차드 닉슨 행정부 출범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발탁된 키신저 전 장관은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국무장관을 겸직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냉전 시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른바 핑퐁 외교를 주도하며 1972년 닉슨 대통령과 마오쩌둥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것이 주요 업적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또한 같은 해 미국과 구소련 간 전략무기 제한 협정을 이끌어 긴장 완화, 이른바 대탕트를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냉전 시대 라이벌인 소련과의 군비 경쟁을 일으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이어졌지만 키신저 전 장관은 이를 일축했습니다.
I do not believe that the Soviet Union is achieving military supremacy over the United States. I do not believe that any American administration
전 장관은 1977년 퇴임 연설에서 미국의 어떤 행정부도 소련이 미국보다 전략적 우위를 점하는 상황을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1973년엔 베트남 전 종식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사이에 4차 중동 전쟁이 발발했을 땐 이들 국가를 오가며 휴전을 이끌어낸 일명 셔틀 외교라는 말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1977년 제럴드 포드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끝으로 퇴임했지만 이후에도 외교 자문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 특사는 30일 VOA에 헨리 키신저는 70년 동안 미국 외교 정책에서 독보적인 존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에 있어 현실주의자로서 자신이 옹호하는 정책의 윤리적 측면, 특히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긴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국제 문제에 대해 일관되고 통찰력 있는 분석으로 미국의 안보와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미국 외교 정책의 처방을 이끌어낸 인물로 기억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키신저 전 장관은 과거 칠레의 군사 쿠데타를 지원하고 베트남 전쟁 중 베트콩 소탕을 위해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캄보디아 폭격을 승인해 전략적 이익을 인권보다 우선시했다는 비난도 받았습니다. 키신저 전 장관은 한반도 문제에도 깊이 관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국가 안보 전략을 주제로 열린 상원 군사회의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전 세계적인 핵 확산 움직임이 일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15년 9.19 공동성명을 도출한 북핵 6자 회담에 큰 관심을 갖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당시 북핵 6자 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역임한 크리스토퍼 힐 주 세르비아 미국 대사는 30일 VOA와의 통화에서 키신저 전 장관과 다양한 여러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영광을 누렸다며 이같이 회고했습니다.
I had the honor really of dealing with Dr. Kissinger in a number of different settings. And I must say, with respect to Korea, he followed the Korean negotiations, the six-party talks, very closely. Dr. Kissinger was very interested in the idea.
키신저 전 장관은 미국이 중국과 상호 관심사에 대해 협력할 수 있다는데 매우 관심이 많았고, 중국과 협력해 공통의 입장을 가질 수 있다면 북한과의 협상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설명입니다. 힐 대사는 그러면서 키신저 전 장관이 관련 사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계속 업데이트해 줄 것을 요청했고 자신이 육자회담과 관련해 하는 일을 백악관이 이해하지 못할 땐 키신저 전 장관이 직접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설명해 준 적이 있을 정도로 매우 적극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 대사 대리인 키신저 전 장관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국 역할론을 주장했다고 회고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 대리인 키신저 전 장관이 비핵화를 위한 북한과의 외교적 관여를 적극적으로 지지했지만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고 진전되는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한반도의 항구적인 해결책을 갖기 위해 중국과 협력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키신저 전 장관은 당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외교관으로 역사와 철학에 대한 깊은 지식을 국제정세에 접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1970년대 중반 한국과 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을 제안하며 한국은 중국과 당시 소련이 승인하고 북한은 미국과 일본이 승인하도록 한 이른바 교차 승인 무상은 외교관으로서의 그의 통찰력을 엿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Diplomat, the leading diplomat of his generation, also the leading diplomatic historian of his generation. And he combined a deep knowledge of history and philosophy with international affairs. And I think that that led him to understand what the limitations
리스 전 실장은 어린 시절 자치 독일과 2차 세계대전, 홀로코스트의 참상을 경험한 키신저 전 장관은 무엇보다 규범과 질서를 최우선시했다고 강조하며 한국인들은 영내 및 글로벌 균형이 깨지는 것을 막고자 했던 키신저 전 장관의 신념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30일 성명을 내고 키신저 전 장관은 국무장관으로서 또 국가안보부좌관으로서 역사에 남을 수많은 결정을 내렸다고 회고했습니다. 이어 오늘날 미국의 수석 외교관으로 일한다는 것은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구축한 관계와 도구, 설계 등에 이르기까지 그가 남긴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토마스 워야 퀸타나 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중국 내 억류 중인 탈북민들의 강제북송 중단을 위해선 한국 정부의 역할과 관련 국가 간의 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회는 중국 내 억류 중인 탈북민의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안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토마스 워야 퀸타나 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30일 중국 내 억류 중인 탈북민의 강제북송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며 탈북민 강제북송은 국제법 위반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의 탈북자 송환을 중단하도록 촉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전 특별보고관은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 내 탈북민 북송 문제는 과거에도 문제가 됐고 지금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유엔과 유엔난민기구, UNHCR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탈북민 송환을 중단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중국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problem of repatriation of North Korean escapees continues to be very serious. It has been an issue in the past.
퀸타나 전 특별보고관은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그들은 모진 학대와 무단 탈북에 대한 안갚음을 당할 수 있다며 이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퀸타나 전 특별보고관은 북한과 중국 접경 지역에서의 탈북민들의 상황은 정말 복잡하다며 특히 여성들, 탈북민들 대부분은 여성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난민기구가 있는 북중 접경 지역에서 탈북민 인권 보호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Where the situation really is very complicated for escapees on the ground, especially women because most of them are women.
탈북 현장인 북중 접경 지역에서 탈북민들에게 자원과 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퀸타나 전 특별 보고관은 그러면서 관련 국가들 간의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역내 모든 당사국들, 한국이 중국은 물론 몽골과 다른 나라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한 대화를 시도할 것을 촉구한다며 그것이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o I would encourage all the parties in the regi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gether with others in the region trying to and China.
한국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중 억류 북한 이탈 중인 강제 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중국 정부가 국제 협약인 난민 지위에 대한 협약과 공문 방지 협약을 준수하고 강제 북송을 즉각 중단할 것과 북한 이탈 주민의 의사에 따라 한국 또는 제3국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유엔 난민기구 등 관련 국제기구가 중국 정부 및 국제사회에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하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등 북한 이탈 주민의 인권 보호와 안전을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도 헌법에 따라 한국 국민으로서 한국 정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중국에 억류 중인 북한 이탈 주민들의 안전과 인권에 대한 점검과 함께 중국 정부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협조를 구하는 등 강제 북송을 저지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결의안은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국제적인 인권 향상에 앞장서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1951년 난민주의 협약의 당사국임은 물론 1984년 고문방지협약, 1966년 인종차별 철폐협약, 1979년 여성차별 철폐협약, 1989년 아동권리협약, 1966년 사회권 규약의 국제인권조약상의 여러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특히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곳으로 강제송환을 금지하는 난민지위협약상 북한 이탈 주민은 국제법상 난민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난민 인정 절차를 시행하지 않고 북한 이탈 주민을 체포, 구금, 강제 북송하고 있는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세계 최악의 정치범 수용소를 두고 있고 북한 이탈 주민들이 강제 송환되면 그 과정에서 영양실조 또는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정치범 수용소를 포함한 공개, 비공개 처형, 구금, 고문 및 폭행, 성폭행, 강제 낙태, 강제 노동 등의 인권 탄압을 겪게 된다는 사실이 강제 송환을 경험한 수많은 북한 이탈 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됐다며 만약 이대로 강제 북송이 이뤄질 경우 대규모 인권 탄압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강제 북송을 저지하고 북한 이탈 주민들의 인권 보호와 안전을 위해 결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결의안 대표 발의자인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북한 이탈 주민의 강제 북송을 중단하고 북한 이탈 주민의 의사에 따라 대한민국 또는 제3국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영국 주재 북한공사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가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유엔총회 본회의보다 한 발 앞서 통과해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결의안은 국회 재적 의원 260명 중 찬성 25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국회에서 중국의 북한 이탈 주민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처리된 것은 2011년, 2012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 시베리아 고기압 확장에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바람이 매섭습니다. 오전부터 밤사이 평남 황해도 5mm의 미만의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9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7도에서 8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별 자세한 날씨입니다. 평안 남북도, 평양 남포 양덕 구름 많고 가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평양 최저기온은 영하 6도에서 5도, 신의주 영하 7도에서 3도, 황해 남북도 흐리고 바람 많이 불고 개성 사리원 신계 오후에는 가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개성 영하 7도에서 6도, 사리원 영하 5도에서 6도, 자강도 구름 많고 중강 강계 오후에 흐리고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중강 영하 16도, 영하 2도, 강계 영하 13도, 0도, 강원도 구름 많은 가운데 평강은 종일 가끔 눈이 내립니다. 원산 영하 3도에서 6도, 평강 영하 13도에서 3도가 되겠습니다. 함경 남북도 함남 바람 강하게 불겠습니다. 함포, 신포 맑고 장지는 구름 많다가 오후 한때 눈이 내립니다. 함북은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에 바람이 강하게 불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함흥 영하 7도, 낮 8도, 청진 영하 5도, 낮 3도, 양강도 구름 많고 오후에는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삼지연은 오후에 바람 강하게 붑니다. 해산 아침 영하 19도, 낮 영하 4도, 삼지연 영하 19도에서 영하 7도가 되겠습니다. 동해는 구름 많고 종일 가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0.5에서 2m, 먼바다 4m, 서해 흐리고 한때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앞바다 1에서 2m, 먼바다 2.5m로 일겠습니다. 12월 2일 토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안소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베스 반샤크 미 국무부 글로벌 형사사법 특사는 최근 유엔 총회에서 행한 발언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즉 중국 정부의 위구르족 탄압이 지속적이고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e are now particularly concerned about the dramatic increase in prosecutions with long-term sentences in Xinjiang.
반샤크 특사는 우리는 특히 신장에서 장기형 기소가 급증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일부 수감자들은 이른바 재교육이나 직업훈련센터에서 정식 교도소로 이송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단체들에 따르면 형이 선고된 15,000명 이상의 신장 주민들 중 95% 이상이 종종 분리주의나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다와 같은 모호한 혐의로 5년에서 20년, 어떤 경우에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보도된 저명한 위구르족 학자 라힐레 다우트가 그런 경우입니다. 미국에 있는 인권단체인 두화재단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한 소식통은 다우트가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녀는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린 범죄인 분열주의 혐의로 2018년 항소심에서 패했습니다. 전 세계 대학에서 위구르족 민속과 전통에 대해 강의했던 저명한 학자인 다우트는 2017년 실종 당시 신장대학의 교수였습니다. 미 국무부의 매튜 밀러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비밀 법정 절차를 거쳐 선고된 라힐 다우트의 종신형을 비난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다우트 교수와 일함 토티를 포함한 다른 위구르 지식인들은 위구르 문화와 전통을 보호하고 보존하려는 그들의 노력으로 인해 부당하게 투옥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밀러 대변인은 다우트 교수의 종신형은 위구르의 정체성과 문화를 근절하고 구금과 실종을 포함한 학문의 자유를 훼손하려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명백하고도 광범위한 노력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밀러 대변인은 우리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위구르족과 신장의 다른 소수민족과 종교 집단에 대한 대량 학살과 반인도 범죄를 즉각 중단하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존중하는 국제적인 약속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다우트 교수와 부당하게 구금된 모든 개인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계속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반샤크 미국 특사가 말했듯이 이 같은 잔혹행위가 계속됨에 따라 전 세계는 말과 행동을 통해 그들에게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휴전이 7일 만에 종료됐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이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지난달 24일 양측 간 합의로 두 차례 연장됐던 일시 교전 중단을 전격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작전 중지를 위반했고 이에 더해 이스라엘 영토를 향해 발포했다며 이에 하마스 테러 조직에 대한 전투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휴전 시한을 약 1시간 앞둔 이날 오전 6시경 가자지구 인근 이스라엘 지역에서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렸고 자국군 방공부대가 가자지구로부터 발사된 로켓을 요격하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로켓 발사와 관련해 하마스로부터 즉각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성명을 통해 전투 재개와 아울러 이스라엘 정부는 인질로 잡힌 국민의 석방과 하마스를 제거하는 것, 그리고 가자지구가 이스라엘 주민들에게 절대 위협이 되지 않도록 전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내무부와 팔레스타인 언론은 휴전이 끝난 뒤 이스라엘군의 공습과 폭격이 가자지구 남부 라파 지역을 포함한 곳곳을 강타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전날 카타르와 이집트의 중재하에 하마스가 억류한 인질 8명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수감자 30명에 대한 7번째 맞교환을 진행한 뒤 추가 휴전 연장을 협상 중이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스라엘 당국에 최근 가자지구에서 발생했던 대규모 민간인 피해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30일 이스라엘 텔라비브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등 이스라엘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난 뒤 기자회견을 갖고 가자지구 북부에서 목격했던 대규모 민간인 인명 손실과 주거 이동이 절대 남부에서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스라엘은 민간인 보호와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으며 그것이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면서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한 가자지구 내 민간인 보호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요르단강 서안지구 라말라로 이동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마무드 아바스 수반과도 회동했습니다.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블링컨 장관이 아바스 수반과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가속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서안지구 내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에 대한 극단주의 세력들의 폭력 행위를 비난하는 한편 서안지구 팔레스타인인들의 안보와 자유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것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아바스 수반에게 미국이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화를 위한 가시적 조치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군 항공기 24대와 함정 6척이 타이완 인근에 대거 출연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이를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현지 시각 11월 30일 오전 6시부터 24시간 사이 중국군 항공기와 함정들이 타이완 주변에서 이같이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 가운데 젠10과 젠16 전투기 각각 6대와 2대, 윈8 대잠 초계기와 윈9 전자전기 각각 1대를 포함한 12대의 항공기가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었거나 타이완 남서부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항적지도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타이완 해협 중간선은 중국과 타이완 간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과거 미국이 선언한 비공식 경계선으로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타이완군은 상황을 주시하는 한편 공군기와 함정, 지상발사 미사일 체계에 대응을 지시했다고 타이완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패배할 경우 러시아의 다음 목표가 미국 등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국가들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1월 30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돕는 것은 스스로를 돕는 것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조나 무기, 자금 부족으로 우크라이나가 회복에 실패하면 러시아가 나토 국가들을 침공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그때가 되면 미국은 어린이들까지 싸움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동맹들로부터 원하는 무기를 제때 지원받지 못한 점 등으로 러시아에 대한 반격작전이 원하는 결과를 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겨울은 전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올 겨울은 전반적으로 전쟁의 새 국면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 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 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